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친일파로 매도된 것이 평생의 한이었던 박흥식, 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3부, 박승직, 100년 기업의 털을 닦다, 여덟 번째 이야기.
그 신문사의 그 종이시장을 박흥식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의 종이시장을 다 장악을 하게 되고요. 만주시장도 장악을 하고 심지어는 대만까지도 박흥식이 종이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서부터 이 서쪽, 북쪽으로는 다 종이시장을 박흥식이 장악을 하더라. 거기서 거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자, 뭘 또 할 일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 아, 조선의 상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별곤곤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보면요. 그 당시 1930년대 잡지를 보면 이제 세모 가두의 불경기 풍경 해서 이상범 화백이라고 한 분이 그린 만평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1930년대 그 잡지에 나온 만평이에요. 이게 뭐 같습니까? 거미줄을 친 거예요. 조선 상인들의 가게는 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몰려가냐? 여기 써 있잖아요. 미쓰코시, 조지아, 히라다로만 연신 돌아든다. 조선 사람들은 이런 데로만 연신 돌아든다. 해, 망해야 해가지고. 예, 뭐, 라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요. 이런 거예요. 일본 백화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요,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혹시 들으신 분들은 북촌이 있고 남촌이 있었다 그랬죠? 북촌은 어느 쪽이라고요? 종로, 그죠? 종로, 지금 그, 어딥니까? 삼청동, 그쪽이 다 북촌인 겁니다. 원래는 북촌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남촌이 생겼기 때문에 북촌이 생긴 겁니다. 남촌은 어디냐? 충무로, 명동, 뭐 그 지방이 이제 거기, 그 동네가 이제 다 남촌이라고 불리게 됐고, 거기는 일본인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남촌이 생기니까 이제 기존의 조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던 데가 북촌이 된 거예요. 네. 북촌이 저렇게 다 초토화가 된 겁니다. 왜? 조선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서? 남촌으로 다 가지고요. 남촌으로 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이제 1929년 9월호에 이 별곤곤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정수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써놓은 그 기사인데, 이게 진곡의 서울맛, 서울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서울 구경온 시골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진곡에 가서 그 좋은 물건이나 맛있는 것을 사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일본 가게에 가는 게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왜 또 그러느냐? 물건만 좋은 게 아니고 그 밑에를 보십시오. 그네들의 상점에 들어서면 사람의 간장까지 녹일 듯이 친절하고 정다운 일본인 상점 점원들. 그때도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무뚝뚝한데 일본인 사람들은 간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신이 헷갈리는 거지, 조선인들이. 거기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지금도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신세계 백화점.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예. 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상 시인 이상이 천재 시인 이상. 이상이 어떤 작품을 썼죠? 날개. 그 날개에 를 가지고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상의 날개 중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어디로 뒤립다 쏟아졌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어디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날개야 도달아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저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맞아요? 미스코시? 네,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미스코시의 옥상. 맞습니다. 미스코시 옥상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던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 박흥식이 그래서 백화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신상회를 인수를 해가지고 화신백화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이제 YMCA가 있는데고 지금 화신상회가 여기 있고 저 화신 그 총독부가 백화점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화신상회를 인수를 해서 그것을 백화점처럼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나중에 백화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라고 그것도 저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 화신백화점이 미스코시나 조지아는 얼마 전까지 미도파 백화점, 지금 롯데 별관이죠. 롯데 백화점 별관으로 있는 그겁니다. 그게 조지아 백화점이었고 미도파 백화점이고 그런 거죠. 박흥식이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사카에 가가지고 아예 직구를 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네. 대량으로 직구를 해오는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거기다가 구매부서를 갖다 놓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파격적인 경품을 제공하고 또 이것도 희한하죠.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상품권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줄게. 이런 상품권을 그냥 발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정신 출퇴근 금전 등록기 옛날에는 이 삥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전 등록기 또 대절 사원을 채용하고 쇼프걸이 뭘 것 같습니까? 저게 쇼프걸 샵걸입니다. 점원, 여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여자 판매원을 고용을 한 겁니다. 그걸 쇼프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화점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말년에 해방 직전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1호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무죄로 방면이 되죠. 네. 그리고 1973년 화신소니를 설립합니다만은 박흥식 씨 본인이 직접 했던 그 육성에 의하면 내 아들놈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네. 그렇게 본인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10일 세상을 떠나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납니다. 이 사람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나기는 정말 어려운데 집 하나 없이 그냥 거의 빈털터리 상태로 병원에서 세상을 마치죠. 이분이 했던 아마 마지막까지도 이분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도 이거였을 것 같았어요.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이거는 이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중앙일보에다 연재했던 공개 못한 취재 수첩이라고 하는 저 기사 중에 나오는 것인데 1990년 10월 어느 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나 민족 욕보인 거 없어요. 우리 민족에게 해를 입힌 거 없어요. 나 친일파로 매도되는 것이 평생토록 한이 되고 있어요. 상인으로서 보잘것없는 민족 자본을 일으켜서 조선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 일본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친일파라고 하면 일제 점령기 시대를 지나온 이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참 피를 토하며 하는 소리입니다. 저게 왜 내가 친일파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도 한이 맺혀 있는 사람 올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박흥식이 했던 마지막 항의이자 고백이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보통 성공한 기업가들은 그 영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후세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친일파라고 하는 그 멍에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군의 적후들은 지금부터다. 그 첫 번째 적후, 삼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만들어낸 분이죠. 이건 2013년에 브랜드 가치입니다. 세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예요. 1위는 어딘가요? 애플이죠. 2위는 구글,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어디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렇습니다. 아, 역시 우리 기업가 열전 청강생들은 달라요. 예. 네. 제너럴 일렉트릭은 누가 만들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예. 네. 자, 맥도날드도 있고 8위예요. 삼성이. 삼성이 8위고 삼성 밑에 인텔, 토요타, 벤츠, BMW 이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이제 삼성 밑에 있습니다. 정말 초인류 기업이 된 거죠. 삼성은 정말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과연 저 기업이 애플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으로도 초인류 기업이 돼 있는 상태다. 그걸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이병철과 이건희입니다. 오늘은 이병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젊은 시절. 오늘은 그러니까 이병철, 구인회, 신격호, 정주영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6.25 전쟁 고 전후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자, 이병철.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1910년생입니다. 한일 합방되던 해에 태어난, 예. 1910년생이고, 그리고 1987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77세까지 사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삼성 상회를 만들었고, 제1재당, 제1모집, 동양방송. 이 동양방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KBS ETV입니다, 이게. 예. 동양방송, 중앙일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던 분이죠. 이 사진은 청년 이병철이 중동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름방학에 집에 놀러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청년 이병철.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 냈지만 공부는 지게 못했어요. 공부는 지게 못했어. 졸업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 졸업장을 나중에 60살 넘어가지고 졸업장을 하나 받더라고요. 중동중학교가 나중에 명예 졸업장을 하나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그 지수보통학교라고 하는 데를 가고, 가다가 뭐 좀, 아, 아버지 저 서울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수송보통학교로 가다가 거기도 또 중퇴하고, 예, 중동중학교로 또 갔다가 그것도 또 중퇴하고. 근데 어떻게 계속 그 위로 올라갔는지 그것도 참 신기는 해요. 예. 그리고 와세다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도 아버지가 안 보내줘요. 아버지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안 보내줘. 이게 무슨 얘기냐 이놈아. 네가 집에서 어? 장남이 집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 고향 선배였던 조홍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효성그룹의 창업자죠. 조홍재 선배를 찾아갑니다. 조홍재가 안 그래도 와세다 유학을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홍재한테 가가지고 선배 나 돈 좀 빌려주시오. 나도 와세다 유학 좀 가게. 그래가지고 조홍재한테 돈 빌려가지고 와세다 유학을 부모님 몰래 갑니다. 예. 그래서 와세다를 가가지고 그것도 또 중퇴. 예. 참 이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수송보통학교, 지금 수송국민학교죠, 옛날에. 지금 수송초등학교. 성적이 50명 중에 35등 내지 40등이었대요. 저거는 당신 입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저게. 호암자전을 보면 저렇게 나와요. 예. 나는 젊었을 때 도대체 뭐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었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고서 와세다 중퇴를 하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뭐 마땅히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술은 못 먹습니다. 술은 못 먹는데 또 도박은 해요. 그래서 도박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도박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조혼을 하던 시작이었으니까 벌써 26살이 됐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26살에 아이가 셋인데 어느 날 도박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 자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난 도대체 뭘 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그날 뭘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 삼성. 삼성을 일군 이병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4부, 대군의 척후들. 첫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